창세기 28번 메시지. 사람이 세 번째 타락에서 구원받는 길, 첫 번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계속하여 사람의 세 번째 타락을 연구해 봅시다. 타락이라는 단어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은 창세기에 묘사된 타락을 배경으로 하여 그분이 타락한 인류에게 행하신 일에 관한 적극적인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주된 목적은 타락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마나 많은 은혜가 타락한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타락은 우리로 하여금 하얀 그림을 잘 볼 수 있도록 돕는 검은 배경입니다. 검은 배경이 없다면 하얀 그림이 그렇게 인상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사람의 첫 번째 타락과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우리는 사람의 두 번째 타락과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위해 행하신 더 전진된 일을 보았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사람의 세 번째 타락의 결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타락에서 구원받는 길. 사람의 세 번째 타락을 상고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들을 위해 행하신 더 많은 일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타락 후에 아담과 하와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했지만 구원받았습니다. 아담은 살았다 라고 말했고 하와는 얻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 스스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여자의 씨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본 후에 우리는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과 예물을 드렸음을 보았습니다. 제물은 그의 죄를 위해 드려졌고 예물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드려졌습니다.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아벨은 타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는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해 했습니다. 아벨은 자신에 의해서 또는 자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우리는 아담에서 아벨로 나아가고 아벨에서 에노스로 나아갑니다. 에노스는 주님의 모든 풍성을 누리기 위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에노스의 사례에서 우리는 이것이 다만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그분의 모든 어떠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을 부르는 문제임을 봅니다. 창세기 4장에서 5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더 많은 풍성을 봅니다. 5장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고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봅니다. 이 모든 것 후에도 6장에는 더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우리는 노아가 분명히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주의 이름을 불렀고 그분의 모든 어떠하심을 누렸음을 봅니다. 또한 노아는 살고 낳아 새 아들을 낳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모든 적극적인 생활의 방면에 더하여 창세기 6장은 더 많은 항목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함. 창세기 6장 9절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노아는 아담, 아벨, 에노스, 에녹 등으로부터 모든 영적인 축복을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증조부인 에녹의 뒤를 따라 어그러지고 거스르고 혼잡한 세대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나는 그가 증조부인 에녹의 경건한 생활에 관해 들음으로써 큰 영향을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노아는 생명의 노선을 강하게 연장하기 위해 일어섰으며 큰 발전으로 전진시켰습니다.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입음. 창세기 6장 8절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입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음은 무슨 뜻입니까? 이 구절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로우셨더라 또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더라고 말하지 않았음을 주의하십시오. 아닙니다. 이 구절은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는 영적인 씨가 가득한 책임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맨 처음으로 은혜를 언급한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가 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때를 따라 돕는 긍휼과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말합니다. 젊었을 때 나는 거의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제가 은혜의 보좌 앞에 옵니다. 저는 당신의 은혜의 보좌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습니다. 주여, 나에게는 매분마다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매년, 매주, 매일, 매시간 당신의 은혜가 필요할 뿐 아니라 매분마다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견딜 수 없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나는 매분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마 몇 분 후에 내 가족이 와서 나를 어렵게 하거나 다른 사람 혹은 형제들이 와서 나를 괴롭힐 것입니다. 또는 자매로부터 전화를 받을지 모릅니다. 따라서 나는 계속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매분마다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이 은혜로우시며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압니다. 주여, 은혜에는 나의 동역이 필요하므로 나는 내 필요를 위한 은혜를 잊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자신의 상황을 참을 수 없으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맞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보좌라는 곳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긍휼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십시오. 당신은 노아가 스스로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가 스스로 그럴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홍수는 아담이 창조된 지 1656년 후에 임했습니다. 아담은 9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죽은 후부터 홍수가 임하기까지는 726년입니다. 아담이 622세였을 때 에녹이 태어났으며 그는 아담과 동시대에 308년을 살았습니다. 아담이 죽은 후에도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까지 57년을 더 살았습니다. 69년 후에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아담이 죽은 지 겨우 126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 후 휴거 되기 전까지 300년을 더 살았습니다. 무두셀라는 969년을 살았으며 노아가 600세 때 곧 홍수가 임한 해에 죽었습니다. 의심할 것 없이 에녹은 조상들에게서 심지어 직접 아담에게서도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에녹이 그의 아들을 저가 죽을 때 그것이 오리라를 뜻하는 무두셀라로 이름한 것은 그가 아들에게 하나님에 관해 가르쳤음을 증명합니다. 분명히 무두셀라는 그의 아들인 라멕을 가르쳤을 것이며 라멕은 그의 아들인 노아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노아는 경건한 가정에서 자랐으며 조부들에게서 모든 경건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세대는 부패했고 강포로 가득했습니다. 인류는 육체가 되었습니다. 노아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악한 세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와 조부들은 그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가르쳤으며 그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노아가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6장 3절은 하나님이 타락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영은 사람과 다투심으로써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사람의 동역을 필요로 합니다. 노아는 필요한 동역을 했으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성경을 선물할 때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해는 정확하지만 성경에서의 은혜는 그보다 훨씬 더한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일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은혜는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객관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당신은 약합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당신의 강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오심이 은혜입니다. 당신은 자기의 상황에 맞설 수 없습니까? 그것을 문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당신과 함께 서실 것이며 당신을 위해서 당신 안에서 그 상황에 맞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창세기 6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당신은 여기에 은혜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의미하지 않음을 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오셔서 그와 함께 계셨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노아의 힘이요 능력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그에게 주신 어떤 것을 누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누렸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혼잡한 세대, 곧 아무도 그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세대 안에서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강하게 하셨으며 그와 함께 서시고 그를 부축하셨습니다. 노아가 입은 것은 은혜였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은혜입니다. 현대사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 나는 감히 신문도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길을 걸을 때 나는 감히 진열장을 보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백화점에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백화점은 마귀보다 더한 곳이며 거기에 전시되고 진열된 모든 것은 지옥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당신이 라디오와 회사와 학교에서 듣는 말은 악하고 썩었고 마귀적인 말입니다. 타락한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일어선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혼잡한 시대입니다. 그것은 간음과 부도덕으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전혀 부끄러움 없이 부도덕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 세대에서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우리 중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타락한 본성이 있으며 모든 사람이 가진 것과 똑같은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좋은 것을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때에 맞는 은혜를 잊기 위해 옵니다. 주여, 저는 당신의 임재 없이 일하러 갈 수 없고 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주여, 저는 당신의 임재 없이 백화점에 갈 수 없습니다. 주여, 저에게는 함께 설 당신이 필요합니다. 오셔서 나의 힘이 되소서. 주여, 저를 부축하시고 붙드소서. 이혼은 오늘날의 청년들에게 큰 유혹입니다. 유혹은 밖에 있고 정욕은 안에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누가 일어설 수 있습니까? 너무나 큰 유혹입니다. 우리 중 아무도 일어설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의 노아인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직 은혜만이 당신의 남편이나 아내와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만이 당신의 남편이나 아내를 변함없이 사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유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들 중 아무도 은혜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시대의 조류, 흐름, 경향은 너무 강합니다. 사람들은 마치 이혼하지 않으면 현대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현대인이 되려면 이혼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지,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힘이 되고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으며 우리 또한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쉬웠습니다. 부모들은 학교에 있는 자녀들을 걱정합니다. 아이들이 오늘날 학교에서 직면하는 가장 큰 유혹은 마약입니다. 심지어 초등학교에도 마약 중독자가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어린아이들은 이런 유혹에 대항하여 설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중독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은혜의 보좌 앞에 와서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은혜는 그를 도와 하나님과 동행하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에서 지적한 대로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어떤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존재 안으로 옮겨 부어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만지면 만질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앙망하게 되고 그분의 모든 어떠하심이 우리에게 옮겨 부어지고 주입됩니다. 그분이 우리 존재 안으로 옮겨 부어지고 주입될 때 우리 안에 주입된 그 신성한 요소가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당신이 은혜의 보좌를 만져 하나님이 옮겨 부어질 때 당신은 자연히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을 믿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요소가 당신 안에 주입되면 당신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당신을 일으켜서 그분을 믿게 합니다. 당신 안에 옮겨 부어져서 당신으로 하여금 믿게 하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을지 모르며 또한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당신이 은혜의 보좌 앞에 와서 그분을 앙망하며 그분을 만지며 은혜를 입을 때 당신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주입될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 안에서 당신을 위해서 믿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믿음이 되실 것입니다. 믿음은 이 근원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으며 그 결과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의로웠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로웠고 또한 자신에게 의로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자신에게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7절은 노아가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첫째로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그 안으로 옮겨 부어짐으로 인해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요소가 그 안으로 옮겨 부어졌기 때문에 노아는 믿는 기능을 가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으며 즉시 그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하나님에 의해 의로워졌습니다. 더욱이 그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입었으므로 이 은혜는 그를 강화시키고 도와서 의로운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의 일상적인 행함에서 의가 그로부터 살아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의는 객관적일 뿐 아니라 주관적입니다. 먼저 그는 객관적인 의를 받았으며 결국 그는 주관적인 의를 살아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에서 노아는 의를 상속받았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우리는 세 중요한 시, 즉 육체, 은혜, 의를 봅니다. 이 육체는 신약의 서신서, 특히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충만히 발전됩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에서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육체 때문에 온 것을 아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떤 의미에서는 육체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육체가 무엇입니까? 육체는 사탄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사탄이 오늘날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는 우리 육체 안에 있습니다. 육체는 사탄과 죄와 사망의 집회장소입니다. 이 세 가지 큰 원수는 육체라는 장소에서 계속 집회하며 그들의 집회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나는 이 집회가 몇천 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육체는 그처럼 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는 우리가 누린 하나님 자신이며 육체의 상황에 대처하도록 우리를 돕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육체가 없다면 은혜가 그처럼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아마 하나님은 그처럼 많은 은혜를 주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의하면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요인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주로 육체 때문입니다. 내 자신도 한때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나는 청년들을 동정합니다. 인간의 모든 경험을 거치면서 나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육체 안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육체 안에 있기를 좋아하지 않지만 육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미쳤을 때 나는 주여 내 육체를 왜 가져가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어떤 의미에서 내게 육체가 필요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나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에 가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육체를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은혜의 보좌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곳, 즉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신약을 주의 깊게 읽어볼 때 당신은 육체가 있는 곳에 또한 은혜가 있음을 볼 것입니다. 특히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그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은 우리가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한다면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육체 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육체의 문제를 다루며 또한 은혜에 대해 많은 말을 합니다. 당신에게 육체가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상당한 육체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메시지를 읽는 동안에도 당신에게는 싸워야 할 육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육체를 처리하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갑시다. 육체가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육체는 마귀의 임재이고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임재를 대항하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사탄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탄이 당신과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매분마다, 심지어 당신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도 사탄은 당신의 육체 안에 있습니다. 많은 때에 내 기도는 육체에 의해 방해받습니다. 심지어 가장 거룩한 기도 시간에도 육체는 방해가 됩니다. 이러한 육체의 방해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에 가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비록 육체가 사탄의 임재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대항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인 은혜가 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강합니까? 당신은 사탄을 정복할 만큼 강합니까? 당신은 그를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크지만 하나님은 사탄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입니다. 사탄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함께 계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여, 당신의 대적이 여기에 있음을 당신은 아십니다. 당신이 오셔서 그를 대항하여 저와 함께 서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서 계실 때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지혜로우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서 육체를 가져가신다면 우리 중에서 필사적으로 그분의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임을 그분은 아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주권과 지혜로 어떤 의미에서는 육체가 우리에게 유용한 것임을 아시고 육체를 남겨두셨습니다. 밤낮으로 육체는 우리를 도와 은혜의 보좌로 돌이키게 합니다. 우리가 성숙될 때, 곧 우리가 휴거될 때 우리는 육체를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육체야, 너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너는 사라져도 된다. 생명이 성숙되기 전에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육체가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의 보좌에 가지 않을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육체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는 곳에 은혜의 결과인 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은혜와 의를 함께 놓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의는 항상 은혜를 동반합니다. 은혜 없이 아내에게 의로울 수 있는 남편은 한 명도 없으며 은혜 없이 남편에게 의로울 수 있는 아내도 한 명도 없습니다. 의로울 수 있는 아내나 남편은 오직 한 부류, 곧 은혜를 입은 아내나 남편뿐입니다. 일단 우리가 은혜를 입을 때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남편이나 아내에게 의로울 수 있게 합니다. 여러 해 동안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내를 잘 대해야 한다는 말을 듣는 어떤 남편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은혜를 입고 그 은혜는 의의를 산출합니다. 즉시 그의 태도는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은혜의 능력 또는 은혜의 강함에 의한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웃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까지 의로울 수 있게 하는 은혜의 생명에 의한 것입니다. 은혜는 의의를 산출합니다. 의는 은혜의 가장 높은 산물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21절은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의와 은혜는 항상 함께 나아갑니다. 육체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으며 은혜가 있는 곳에 의가 산출됩니다.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의롭습니다. 우리는 은혜에 의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습니다. 우리는 자신에 의해 의롭지 않고 은혜에 의해 의롭습니다. 교회의 지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롭습니다. 의는 노아에게 자랑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자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대적에게 자랑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게 노아의 의의를 자랑하실 수 있었습니다. 노아의 의의는 경건치 못한 세대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근거를 강화시켰습니다. 방주를 지음. 노아가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의를 상속받은 후 하나님은 그를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노아에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미소를 지으십니까? 그분은 당신을 기뻐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은밀하게 아멘이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그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방주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방주는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구원의 방주는 노아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에노스는 주의 이름을 불렀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노아는 이 모든 것을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계시를 받음. 첫째로 노아는 계시를 받음으로써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그에게 열어주셨으며 그분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참된 상황을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혼미했고 눈이 멀었고 뒤덮여 있었으며 분명치 못했으며 마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어디에 있으며 무엇이 임할 것인가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눈이 멀었고 정욕으로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을 보십시오. 정확히 일치합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에서 묘사한 것처럼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쾌락과 자기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욕과 쾌락과 돈과 다른 세상적인 것들로 마취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으며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모릅니다. 고대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비밀을 노아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는 참된 상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땅에 강포가 가득하고 모든 육체의 끝날이 이르렀으며 그분이 땅과 함께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노아에게 할 일, 곧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방주를 지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또한 같은 계시 아래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날의 참된 상황을 모르십니까?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이 임할지 모르십니까? 나는 이 모든 것을 안다고 당신에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압니다. 나는 세상의 상황을 압니다. 나는 무엇이 임할 것인가를 압니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알고 교회가 어디에 있게 될 것인지를 압니다. 우리는 현대적인 쾌락에 의해 가려져 눈먼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건으로 한 겹 또 한 겹 가리워졌습니다. 그들은 극장에 가고 술집에 가고 춤추러 가며 모든 종류의 오락과 쾌락과 운동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그것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마취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취되었고 눈멀었습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는 수건이 벗겨진 사람임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세상의 상황을 알며 무엇이 임할 것인가를 압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경건치 못한 세대에게 행하실 일을 알고 있으며 우리가 어디에 있게 될 것인가를 압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분명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구원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구원의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일 때에도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뿐 아니라 주님의 모든 풍성을 누리기 위해 그분의 이름을 부를 뿐 아니라 살고 낳고 하나님과 동행할 뿐 아니라 은혜를 입었으며 계시를 받아 방주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하고 있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계시를 받은 후에 노아는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믿음은 항상 말씀을 통한 믿음을 뜻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라고 묻습니다. 말씀을 전파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믿기 어렵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옵니다.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고 말합니다. 분명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들은 말씀을 믿었습니다. 당신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지만 믿음은 우리 안에서 믿으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나와서 우리 존재 안으로 그분을 주입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주입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신뢰함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십니다. 당신이 그분께 올 때 그분으로 주입되며 또한 말씀을 들을 때 당신 안에 주입된 그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당신 안에서 당신을 위해 믿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의를 전파함. 노아는 그가 믿고 실행한 것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의의 전파자였습니다. 왜 노아는 의를 전파했습니까? 그의 세대에 의로운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땅은 강포로 가득했습니다. 강포 안에는 강도와 살인과 가늠과 불법이 포함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에게 의로우라고 말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며 의를 전파했습니다. 노아는 아마 120년 이상 이런 의를 전파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정신병자로 취급하며 이렇게 비난했을 것입니다. 노아,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홍수가 임할 것이라고? 하늘을 보게, 평상시와 똑같지 않은가? 나는 노아가 120년 동안 많은 조롱을 당했으리라 믿습니다. 방주를 예비함. 의를 전파하는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지으며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노아, 당신은 자손들을 위해 집을 짓는가? 홍수가 임한다는 것은 미친 생각이야. 왜 당신은 장이 300규빗이고 광이 50규빗이고 고가 30규빗이고 3층이고 연문 창문과 하늘을 향한 창문이 있는 방주를 짓는가?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야. 만일 당신이 노아였다면 그런 방주를 짓겠습니까? 심지어 사랑스런 당신의 아내가 반대할 것입니다. 그 몇 년 동안 노아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족과 모든 생물이 방주에 들어간 노아가 방주를 예비한 후 어느 날 아마 하늘이 맑은 날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아내와 아들들과 자부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아내와 자녀들과 자부들은 모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생물과 함께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만일 내가 노아의 아내였다면 아마 망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들어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방주를 닫아 놓으심.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간 후 하나님은 그를 닫아 넣으셨습니다. 그가 방주 안에 들어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을 예표합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자유이지만 일단 들어가면 나올 길이 없습니다. 일단 당신이 주 예수를 믿으면 결코 그분에게서 나올 수 없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당신에게 달린 것이지만 나가는 것은 당신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지난 50년 동안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려고 여러 번 시도했음을 강하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노력했지만 자신이 갇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일단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당신은 그분 안에 갇히게 됩니다. 노아가 가족과 생물들과 함께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저 미친 사람들 보라. 그들은 무엇을 하는가? 그들은 가정과 일을 주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 주님은 인자의 날이 노아의 날과 동일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것입니다. 노아의 날에 홍수가 임함같이 그분은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홍수가 임했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 안에 있었으며 보호받고 보존되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날의 노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계시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우리가 믿는 것을 사람에게 전파하며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 수고하며 우리가 믿는 것을 안으로 들어가도록 노아의 발자취를 따릅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방주 안에 가두실 것이고 우리는 보존되고 구원될 것입니다.